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일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치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면서 어제 유명한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는 구약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부 놀부 이야기 알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쥐팥이 알듯이 이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 포도원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지금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진실하거나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인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키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냐 해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빌라도에게 넘겨야겠다.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처럼 훌륭하신 선생님이 없다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구절절이 다 옳다고 그렇게 추켜 세우면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반 로마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반 로마 세력들은 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이 암암리에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막 점점 심해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 무너지고 이제 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한 3, 40년쯤 전에 일어난 일인 거죠. 지금 이제 로마의 앞자리에 들어간 지는 거의 뭐 한 100여 년, 이제 90년, 100년쯤 지난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반로마 세력들이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느냐, 바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하는 것을 다 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네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조 있는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고 로마 황제의 흉상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상이라고 여겨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두로 동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도움 바꾸는 자를 내쫓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전에 도움 바꾸는 자가 있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만든 동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는 다른 동전으로 이제 바꾸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로마 황제의 권위 앞에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너는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로마 황제의 동전은 다 우상이라고 여기면서 네가 어떻게 로마 황제의 동전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너는 네 왕이 누군지 네가 고백해야 되는 거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가이사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지 네가 스스로 고백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왜 나한테 질문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왜곡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이 본문의 핵심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거를 대항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메인 분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 황제의 권력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 황제 혹은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신앙 고백 똑똑히 해야 된다.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너는 누가 네 왕이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이게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저 예수는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반로마 세력이다고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서 무슨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두개인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뭔가 이게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는 분인 것처럼 몰아세우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가 말하는 일종의 그 이 희년법에 따르는 규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7절에 사두개인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다 없다. 사두개인들이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이 이미 그 시대 정신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도옥의 후손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사도옥의 후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 무리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은 성전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성전 제사 드려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세상 혹은 당시의 종교적 전통과 구별돼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인 거죠. 레위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부활이 어딨냐? 모세오경 조상들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규례대로 제물을 열심히 바치고 그래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에 이루어지는 예식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 37절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다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장례 예식 순서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 제가 고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어떤 때는 쓰지만 이를테면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정의 장례 예배 순서지 같은 걸 만들 때 제가 왜 이를테면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양정의 권사님 일주기거든요. 지난주 말에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기 예배는 필요하면 인도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갈 때 양정의 권사 일주기 추모 예배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요. 뭐 이 다른 이야기 하다가 했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를 왜 고 양정의 권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양정의 권사 일주기라고 하느냐. 제가 고자를 어떤 때는 안 붙이는데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인 거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앞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죠. 이를테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누가복음대로 하자면 죽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죽은 부자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냐. 우리에게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음은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앞서간 믿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그거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분명히 다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활이 없느냐? 아니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분명히 가르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주장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애달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때는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경험해서 일어설 때는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온전함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를 배려해서 연합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랑, 그런 배려, 그런 섬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이를테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성부가 완전하시고 성자도 완전하시고 성령도 완전하시지만 그 완전하신 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각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연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참여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완전한 영광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